브로디 목사입니다. 저 여름 시리즈 생명을 위한 노래를 계속 하겠는데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삶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AI를 사용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폰지밥 스퀘어팬츠가 크리스 텀린의 찬양곡을 부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콜드플레이 비바 라 비다라는 노래를 또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랭크 신트라는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라는 노래를 또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제작자들이 AI를 사용해서 배우의 초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캡처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제 동생이 영화 배우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촬영한 적도 없고 보수도 받지 않았는데 영화 속에 한 캐릭터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짜 제 동생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진짜 하나님과 거짓신, 그리고 불완전한 인류에 대한 찬양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 서로 경쟁하는 거짓 신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그 굵게 표시된 부분을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라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력함과 인류의 찬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살펴봅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취에 대한 인정을 원합니다. 학교에는 상과 장학금이 있고 직업에는 승진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교육적 성취와 상관없는 칭찬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입증하신 그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거듭해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죄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인도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통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또 그 백성들에게 선한 율법을 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책에만 한정하려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신실하심의 오랜 역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시편은 언제 누가 썼는지 불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된 이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후 아스르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과 예배 장소에서 쫓겨나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국가적인 정체성은 해체되고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당시의 초강대국들에 의해 이리저리 밀려났습니다. 한 국가의 군사력과 정치적 기량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과 힘에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 나라 신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의 백성을 도울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 조각상과 조각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너희들의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여기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저는 이곳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몇 주 전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로는 볼 수 없는 것의 존재를 추론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지만 이 구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이 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시나요?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을 한 곳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시고 어떤 국가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마음 깊이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자유가 있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끔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 기도는 이기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거절하실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느껴졌을지 의심이 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에스더 왕비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나 그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그들이 다음 차례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만화 이집트의 왕자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테피스트리의 한 가닥실, 그 색이 환하게 빛나지만 그 웅장한 디자인 패턴 안에서 그 쓰임을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높음과 낮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분개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자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죠. 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신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은 단지 금속과 돌, 나무, 못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것들이 당신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4절에서 7절은 우상에 대한 정죄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생각해 봅시다. 우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우상에게 의지할까요? 팀 켈러는 뉴욕 출신의 작가이자 목사였습니다. 우상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켈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 최고라 여긴다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과 다른 우상 숭배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는 종교와 관련한 형상이 많지 않습니다. 동양 종교는 우상 조각과 미술품 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낫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생숭배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온 마음을 쏟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아닌 무언가가 어떤 힘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쉬우며 그것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배우자, 자녀, 집. 이들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안전, 경력, 편안함. 이것도 우리의 우상입니다. 섹스, 지위, 오락, 크리스탈, 점성술, 조상, 건강, 외모, 아름다움.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동감하시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족과 성취를 위해 이런 것들로 고개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면 돌보신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적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포기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정직한 노력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기 때문에 금지하십니다. 창조된 것은 창조자의 아름다움과 본질과 경이로움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십계명주 처음 두 계명의 적절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는 참된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우상일지라도 결국 예배자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이 창조해낸 것을 향하게 합니다.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림을 그려주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냉장고에 붙여줍니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매일 냉장고에 가서 엄마 아빠의 그림에 대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약간 걱정이 되겠죠? 아빠 오늘 아빠 배고파요. 엄마 오늘 좋은 날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 20달러가 필요해요. 오늘 후진하다 차를 나무에 들이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진정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그림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자체는 사람에 대한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로부터 창조된 우상이 어떻게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과 본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상 생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미네소타 주 베들레헴 대학 및 신학교의 학자이자 목사 총장인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범위를 좀 더 좁혀 말합니다. 신을 대신하겠다고 위협하는 인간의 이미지는 우리가 거울 앞에서 보는 그 모습이다. 자기 높이기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뺐기 때문에 우상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8절은 경고와 함께 우상을 금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됩니다. 시편은 우상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벙어리, 장님, 귀머거리, 절름발이, 침묵. 우상은 생명의 모양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되어 궁극적으로 그 내면에 생명이 없어집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생명 없고 무기력한 우상에게서 쾌락과 번영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 없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탐낼 때 우리는 파국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인디는 이 특정한 우상을 훔쳐내려다 주변의 건물 전체가 무너진 후에 간신히 그 사원을 살아서 빠져나옵니다. 겨우 그곳에서 나와서 목숨은 살렸지만 이 우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경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상이 무력하다면 우리는 우상을 신뢰하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고작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계속 만들고 욕망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9절에서 13절에는 서로를 잘 보여주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 그를 의지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실상 제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찾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싸우고 하나님처럼 방어하고 하나님처럼 공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류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그 마음을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상의 만물을 지으신 왕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마음이 상한 자와 지팔빈 자를 일으키십니다.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당신께로 돌이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온갖 우상을 쫓고 온갖 욕망을 쫓는 세상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질서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헌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분처럼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복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완벽한 권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완전한 권능으로 예수님은 사망의 봉인을 끊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이고 더 커진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경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를 하고 경배합니다. 그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지으심을 찬양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은 권능은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 창조물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빚어놓으시고 내버려두고 자신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땅은 것들은 친밀히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 나타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피조물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는 그것을 돌보고 지키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8절 말씀을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창조물을 남용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는 대신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창조물은 땅, 나무, 바다, 동물, 하늘, 우리의 육체, 그리고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빨리 망치고 있습니까? 자원을 착취하고 인신매매와 탐욕과 질투.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드신 사물과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합니다. 대신 부지런하고 자비로워집시다. 하나님이 하시듯이 형제 자매를 돌보고 지구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 Love of City, 8월 말에 있는 Love of City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지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구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지구는 숭배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은 피조물로부터 만들어지고 피조물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류가 어떻게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기로 선택했는지에 관해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 자체는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BCG의 슬로건 Supernatural British Columbia라는 말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응답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15편 17절 18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입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찬양의 선언을 강조합니다. 적막한 대로 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도 없고 목구멍에서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우상들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밴쿠버의 마운틴뷰 공동묘지에 분수로 이어지는 나무가 늘어선 길 옆에 묻혀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석은 사진 중앙에 있는 낮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절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묻히셨고 묘지에는 고요함과 정적이 있습니다. 묘지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폐에는 숨이 있고 목에는 목소리가 있고 마음에 생각이 있고 마음에는 소망과 꿈과 바람이 있을 때 목소리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 중요한 것은 그분을 찬양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 우리 의인, 우리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초점은 무덤의 다른 면에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호와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받게 해줍니다. 그분은 저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정치력과 군사력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참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인간의 이 위대한 의무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비록 죽은 자는 할 수 없고 악인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부유주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무덤 자체를 이기셨고 다른 모든 신들을 무력하게 하셨으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전히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축하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고 여러분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용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평생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분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그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찬이 여러분께 도착하면 받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그냥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성찬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도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굳게 합니다.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고 마태는 그날 저녁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는 땅의 청지기가 되고 우리 존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빵을 먼저 나눈 다음 그 다음에 잔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컵을 함께 수고하는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찬 음식을 취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겼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희를 용서하십니다. 잠시 묵상 기도를 한 후 진행하겠습니다.